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러시아를 갔는데 한국의 목사님이 전화를 막 했어요.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수양관에 들어간 다리가 떠내려갔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너무 고마워했어요. 김 목사님 미안해요. 왜요? 러시아 집회하려고 좋은 날씨를 다 러시아로 가져갔더니 한국 날씨가 나빠서 그렇다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데 참 좋은 날씨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프리카 4개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7월 1일부터 갔었어요. 7월 1일부터 갔었는데 그때 한국에 막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아프리카는 그때 우리가 가나 레곤 대학교 운동장에서 저녁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 교육대학교 운동장에 집회를 해서 사람이 한 4, 5천명씩 모이니까 강당이 없어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비가 올라오다가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건 너무너무 신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막 비를 주셔가지고 강릉을 시원하게 다 식혀놨어. 서울은 지금 굉장히 더운데요. 좋죠? 이거 꼭 한국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시원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17장 41절부터 437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께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덜중에 죽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임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로 그 마주 그 항우를 향해 달리며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채 물면을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에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아침 먹다가 남편하고 막 대판 싸웠대요. 막 출근 시간이 되니까 남편이 나아주 못해서 막 가방을 들고 도망가듯이 밥 먹다가 이제 막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남편을 보는 막 씩씩하면서 온갖 분한 마음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겠다 이제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집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 나는 전에 안 그래 왜 이렇게 내가 독한 여자가 됐겠는가. 뭐 체대기 놓고 나거든 토끼 같은 아내가 뭐 여우로 변한다거든 내가 왜 이렇게 못되졌지. 하나 종일 생각 특히 출근하는데 내가 남편한테 안 그런다고 생각 왜 그랬지? 마음에 굉장히 뉘우치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안 됐어서 오후에 지갑을 들고 시장에 나갔대요. 평소에 남편이 준비하는 못하는 비싼 음식들 사가 남편 기쁘게 하려고 다 오면서 하루 종일 남편을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된 여자야, 내가 동녀야, 악녀야 하면서 정성껏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보글보글 끓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 저녁때가 돼서 남편 오면 내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둘이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띵동 하고 이제 그 벨을 누른 거예요. 벨 소리 딱 터져. 아이고, 빌어먹을 놈 자식이. 막 욕이 나오면서 자기도 상상하지 않은 그런 말이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인들 보고 그런 얘기가 자기도 그럴 때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진짜 남편에게 잘해야 하는데 잘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죽도록 일하고 오는데 우리 위해서 우리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여자들이 남편 위해 참 마음을 쏟는데요. 근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 만나 막 화가 나고 목사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저희들 교회에 부인자매 한 사람은요 20대 초반에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결혼에 남편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싫어졌대요. 애기만 얻고 그냥 집을 나왔대요. 아파트 너 다 해라, 뭐 다 가져라 난.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남편이 싫어지고 그냥 애기만 얻고 나 이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점쟁이가 있는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좋다고 그래서 딸을 보고 싶어서 울면서도 자기는 부산에 살고 딸은 서울에 나머지 몇 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보고 울면서 하루는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회사 같이 일하는 어머니하고 오빠가 있는데 내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하고 오빠를 내쫓아. 누구 때문에 다 잘 되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 어떤 신이 있는 그 신을 할아버지라 그런대요. 그래 마지 못해서 오빠 보고 얘기를 오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 묻지 말고 우리 회사를 좀 나가지고 쓰면 좋겠어. 뭐라고? 네 저정신이야? 네가 도와달라 내 좋은 회사 놔두고 왔는데 날로 나 그러면 어떡해? 못할 사정이 있어 오빠 묻지만 마라. 막 원수와 대답식 나고 어머니도 나가고. 근데 어느 날 밤인데 너무 이제 사업이 꼬이고 안 되고 빚이 생겨 많아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2시쯤 돼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로 들리는지 마음에도 그 소리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너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너 막 너무 그 소리가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는 얘기가 창문을 열어. 새벽 2시에 창문을 여니까 다 잠들고 가도만 깜빡거리는데 의자를 가져와 창문 앞에 놔. 의자에 올라가. 뛰어내려. 48층 아파트인데 막 그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나서 죽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뛰어내려. 그러면 평안해. 딸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딸 걱정할 거 없어. 너 엄마 돈 좋아하잖아. 아파트 두 채나 있으니까 그거 잘 키워줄 거야.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얼마 자기 그 갇힌 친구 하나가 내일 아침에 등산 가려고 하다가 가려고 다 준비해놓고 잘해놓고 한다고 막 해놓고 밤에 자살을 했어요. 아, 그 친구가 이래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친구가 그 죽은 친구 말고 살아있는 친구가 저희들 교회에 있는데 전화통화가 된 거예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이제 이 사람 보고 이제 언니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언니 내가 무슨 얘기도 오늘 이야기는 꼭 한번 해야겠어. 무슨 얘기인데 괜찮아. 이야기해. 언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줘. 그래, 만날게. 어떻게 돼? 하면 돼? KTX 타고 서울 올라와. 내 역에 나갈게. 제가 딱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아주머니 큰일 나요. 처음에 남편하고 이혼할 때 그냥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 애기 없고 그냥 혼자 나와버렸대요.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잘 모르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의 세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까? 점쟁이가 왜 딸을 멀리 두게 했습니까? 왜 오빠하고 엄마 같이 일하는데 내보내라 그랬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자살하기 어렵잖아, 그죠? 딸 옆에 자살, 이제 어떤 악한 영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했다, 막 옷 벗어 던지고 미쳐 해한 이런 사람의 악령이 있는 줄 알지. 마음 안에 그렇게 일하는 걸 아는 사람 참 드물어요. 우리 형제 하나가 스와질랜드로 가면서 자기 딸을 있는데 저를 보고 좀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얘가 스와질랜드를 가요. 한번 이제 방학 때 가려고 하니까 미성년자라서 그쪽에 남아온 비행기가 안 태워준다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얘가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아이가 왔어요. 그 고모가 저한테 와서 저 아래 지하 2층에 있다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얘가 안 올라오라 그래요. 젊은 목사님 보내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얘가 막 목사님 꼬집고 안 데리고 왔어요.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화장실에 문을 탁 걸어 잠갔어요. 문 열어. 아니면 내가 열쇠로 열 거야. 네가 열어. 안 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열어. 열쇠 빨리 가져와. 완전히 그 이제 열쇠 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좀 야단을 쳤어요. 따라와 보니까 약간 수그리더라고요. 내가 이야기 예배소서 2장을 읽어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그때 우린 모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인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수원교도소하고 대전교도소에서 중범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신문 크게 한 페이지씩 장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범죄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 범죄에 대한 비밀. 아무도 뭐 자기 혼자만 알아요. 재판받을 때 그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또 재밌는 건 비밀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목사니까, 믿음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범죄했던 그 이야기 쭉 해요. 살인자들, 뭐 무기수, 장기수 이런 사람들.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뭐한테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꼭 그런 범죄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정상 나가도 어느 마음 하나 확 일어나가지고 확 휘어잡으면서 살인하고 뭐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은데 밭에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파를 심으면 파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영이라야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지 못하니까 말로 설득을 해야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지 그런 생각을 만들어야 마음에 못 넣어주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이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은 우리 눈안에 안 보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제가 전주교도소에 만난 여자 재수가 있어요. 그 여자 재수는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하고 난 지 3개월 된 딸아이를 칼로 찔러 죽인 여자예요. 교도소에 10년 동안 살았어요. 나가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여자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 여자하고 마주 앉아 상담을 하는데 남편하고,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요, 여자 재수도 뭐 막 겁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찌다가 살인을 한번 한 사람이 있는데요, 동거하는 남자를 첫 번째 살인하고, 그때는 동거하는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형을 적게 받았어요. 두 번째 또 죽였잖아요. 그런 여자하고 한 방에 딱 마주 앉아서 물은 책상에 있으면, 손짓손짓 안 해요. 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손짓손짓 해요. 그 여자 이름이 정수경이라는 분인데요. 한쪽 왼쪽 팔이 없어요. 근데 울면서 두 시간 동안, 두 시간씩 넘게 나한테 자기 살인한 과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며칠 조리하다가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옮겨온 거예요. 집에 이제 남편 직장에 나고 혼자 늘 집에 있죠. 남편 집에 직장 나고 혼자 집에 있는데 여자는 뭘 했냐면은 일어나 이제 설거지하고 몸이 이제 뭐 집에 와도 별로 좋지 않 좀 쉬고 자고 하면서 이제 설거지하고 아기를 따뜻한 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가 수건에 싸서 아기를 침대 위에 놨는데 여기 전부 다 엄마들 많지요, 그죠? 아기 나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 마음 참 중요한 마음, 그거 없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그 진짜 사랑스러운 이 부인은 그 여자, 그 딸아이를 얼마나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사랑스러워. 근데 그 양 사랑, 그런 거 보면은 딱 느끼고, 저희들은 느끼고 보면 악령이 작용한다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얘기가 예뻐요. 사랑스러워. 그런데 막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워. 얘기를 막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막 어찔 줄 모르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한참 그러다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 예쁜 애기, 우리 예쁜 애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지, 그렇죠? 누가 남의 애기를 칼로 찔러 죽여서 무슨 일이 있다고 원한사님 돕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여자에겐 자기 딸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이 돼요. 악령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일을 해요. 부인이 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막 창문 걸어잠그고 막 현관문 걸어잠그고 경비실에 전화해서 아저씨 아저씨 우리 집에 누구 온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마 큰일이야! 막 그랬어요. 그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도 안 잘해.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중국 공천당에 초청받아가지고 중국 공산청년단에서 이틀 동안 중국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공산청년단은 중국 청소년체 손에 다 맡기기로 했었어요. 2010년 북경에서 월드캠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좀 뭐 잘못됐지만 최근엔 베트남 정부가 저에게 저를 불러가지고 청소년 전부 다 저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저는 6월 29일에는 코트디부아 대통령이 코트디부아라는 나라는 서부아프리카 제일 선진국에 달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려면 선진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 가지고 보통 선이 그거는 유치하다. 마인드가 좋아져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리에게 지시해 가지고 우리나라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다음 총리실에서 저희 아이와이프를 알았어요. 작년 11월 달에 총리실 직원 4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이와이프에 샅샅이 조사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대덕의 링컨 학교를 봤어요. 총리실 직원들이 링컨 학교 수업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대덕 김천에 있는 그 링컨 학교가 전 세계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좋은 학교 없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한국의 IYF만큼 건전한 마음을 가진 단체는 지구에 어디도 없다고. 지난 6월 29일 날 제가 코트디부아 가서 정부하고 MOU 사인하고 2019년부터 코트디부아 모든 마인드 교육을 MOU 사인해 가진 사진이네요. 마인드 교육 우리 아이 와이프가 2월 2019년 1월부터 우리 가르치기로 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알았어요. 이 부인이 그때 처음에 내가 알았더라면 참 좋았었는데 제가 딱 이래 보면 아까도 얘기한 그 사업하던 그 부인 예수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지금 이 아주머니는 뭘 몰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자기를 자산에 죽게 만들려고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엄마하고 띄워놓고 오빠한테 띄워놓고 딸하고 띄워놓고 그 계획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48층 그 아파트에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여자를 죽이려고 악한 영이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도둑질을 한다, 뭐 살인한다 그런 이야기 자세히 가서 저는 아주 가까이 본인하고 직접 밀착해서 보면은 전부가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중국 북경에서 2009년에 강의할 때 한 부인이 저한테 자기 아들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 선생님을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온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 때립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들이 때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학교 수업시간에 때려 본 아이들이 다 봤대요. 그거 아니라고. 그분이 내 이야기 뭐 알아들으시던데 설명을 했어요. 어느 대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게임의 문제가요. 대학생들만 아니고 60, 70 안 난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못 고쳐서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론 여기는 없겠지만 여기 혹시 있어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다 물어봤으니까.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우리 IY 월드캠프에 나온 여학생 하나는 정말 좋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3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안 잤나 그렇게. 37시면 거의 이틀 가까이 되잖아. 그죠? 잠 안 온대요. 화장실 안 갔대요. 밥은 가니까 안 먹었대요. 그러면서. 여학생은 아침에 아버지 학교 다니겠습니다. 나가면은 대학생인데 학교 안 가고 바로 PC방으로 하루 종일 하고 와요. 몇 번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그렇게 한 지가 6개월이에요. 대학은 이제 끝난 거지, 그죠? 오늘은 학교 가야 돼, 오늘 학교 가야 돼 하면서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2시간도 못 가, 내려가지고, 2정거장도 못 내려가지고 다시 PC방으로 가요. 그런 아이들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도 그 정도 되면 학교 6개월 동안 안 가서 뭐 공부 다 끝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해서 이야기 생각하냐면, 나 오늘은 학교 가야 돼. 오늘 이러면 안 돼.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 돼. 이러면 난 학교 졸업 못 해. 큰일 나. 오늘은 가야 돼. 그렇게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자기 속에서 오늘 가야 돼 하는 건 자기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안 하고 학교를 가면 되는데 또 다른 생각 안 와서 컴퓨터 게임하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성경 아니면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러는데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가 아니란 걸 알아요. 이해가십니까? 난 컴퓨터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려고 끌어가는 마음이 두 개가 확실히 다르지요. 맞습니까? 나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 돼. 하면 안 돼.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그러는데 또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끌어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두 개 다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컴퓨터 게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토박하는 것도 그렇고 마약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나 그만해야 돼. 안 해야 돼. 나 도박 그만해야 돼. 집 날리면 안 돼. 그런데 만일에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은 하나지 둘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정확히 내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컴퓨터 게임은 안 하려고 하는데 난 도박은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마약은 안 하려고 하는데 강하게 나를 끄고 하는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알면, 이런 교육을 조금만 배우면, 첫째, 이혼할 확률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배우면, 두 번째, 자살할 확률도 없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문제 일으킬 확률 거의 없어요.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밭에는 호박 심으면 호박이 나고 배추 배추 나고 파 나고 무 나고 그렇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이 밭과 같아요.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컴퓨터 게임 하고 싶은 생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지요. 그죠? 둘이 싸워요. 마음 안에서 그만해야 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육체를 그대로 이끌어가는, 육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마음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죠? 그런데 그 여학생한테 얘기했어요. 예배서 2장에 아까 성경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글씨 보이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영. 어떤 육체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신,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자세히 배우면, 아, 내가 그때 왜 남편하고 싸웠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그때 왜 화를 냈는지, 정확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한 번 제가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운전 대판 싸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이들 둘 태우고 아내하고 같이 원주를 오고 있었어요. 그때 고속도로에서. 그때 처음으로 원주 되는 고속도로가 2차선이었어요. 왕복 2차선이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2차 왕복선 2차 원주하는 고속도로가 그거 아세요? 별로 그때 안. 2차선인데 추월할 때는 가운데 선이 있고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고속도로가, 2차선 고속도로가 규정 속도가 80km였어요. 저 이제 승용차 타고 80km 타고 오는데 관광버스가 뒤에 따라왔어요. 따라 한 1m 전에 바짝 부채가 빗기라는 거예요. 지가 건너 넘어가지. 근데 내가 빗길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상황이. 그리고 내가 뭐 그런 운전을 막 아주 전문직급 가가 아니니까요. 그냥 갔어요. 지가 어찌든지 간에. 근데 커브를 딱 도는데, 세상에. 커브 길에서 그쪽 건너편 차가 우리 차선 넘어 도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버스하고 받을 거 같고, 그냥 가면 앞차하고 받을 거. 아, 그러나 난 진짜 죽었다고 복창하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졌어요, 보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내 마음에 너무 화났어. 오늘 버스 운전수 그냥 안 되노. 그때 내가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내가 저것 때문에 죽을 뻔해서 그거 차를 한쪽 가에 붙여서 어머니가 간제 따라갔어요. 오늘 그냥 안 된다. 좀 마음이 넓은 목사 같으면 아 하나님을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사는데. 살았으면 가면 저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 우리 두 아이하고 딱 따라가니까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저도 이제 그것도 세웠어요. 운전기사 선생님이 오나고 내렸는데 모범운전수 안장을 차고 가서 딱 날 보고 운전을 어떻게 그래 합니까? 날 보고 그래요. 좀 가르쳐주러 왔대요. 내가 화가 났어요. 왜 안전거리 안 지켰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았으면 안전거리 지킨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시속 100km 도로에서 안전거리 100m 도로교통법 그렇죠? 80km 그 도로에서 안전거리 80m 너 그것도 모르고 모범운전 터님에서 돈 내고 맞지 또 모범운전하고 막 화를 고래고래 화물 치렀어. 그때 여러분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지만 제 아내를 막 여보 하고 막 붙잡고 당기고 그쪽 운전기도 안내 당기고 막 애들 차는 팔팔 떨고 있고 막 야,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한참 열을 올리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 걸 발견했어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그렇게 화를 내고 고래고래 화음을 지른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근데 막, 버스 안 사람들 막 재미있다고 다 쳐다봐. 아마 내 얼굴 아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거기요. 우리 집사는 그러면 막 굉장히 막 날고 염려해. 여보, 제발 좀 참아. 제발 우리 집사는 말 잘 듣거든요. 우리 사람 시키는 건 안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아 이거 막 돌이킬 방법도 없고 아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야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본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전 난생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사 어른 내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아, 나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너무 큰 소리 쳐서 미안한데 조심히 잘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뭐 딱 생각을 해보면은 죽을 뻔했다 살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하는데 왜 열을 받쳐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어떤 막 영의 끌림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냥 막 그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그런 거 생각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 있죠. 물론 꼭 그런 거 사건은 아니지만은 이 부인은 자기 남편하고 딸을 찔러 죽인 여자는 막 그 누가 우리 예쁜 딸 칼로 찍어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자기 딸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긴장이 되고 마음이 되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지요. 남편은 전화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여보 무섭긴 뭘 무서워. 우리 늘 살던 집인데. 응? 당신이 애기 놓고 몸이 약해서 그래. 무서워하지 마. 진짜 모르는 소리죠. 무서워하지 마라고 해서 말아치면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왔어요. 근데 막 이야기 건데 남편은 뭐 아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라요. 웃으면서 당신 화내니까 더 예쁘게 보인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아내가 말랐어요. 여보 꼭 출근해야 돼. 출근해야 돼. 이제 우리 예쁜 아기 낳았으니까 회사 진 것도 좀 해야 하고 돈도 좀 월급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래야 이제 잘 살잖아. 남의 출근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마음 가는 걸 전혀 이해 못하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가 고통함이 갔는데 보름 정도 갔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이야기 정확히 들어보면 그 여자 마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걸 다만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자기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딴 여자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막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딴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괴롭히고 괄세할 것 같은 거라요. 상상 속에서 실화예요 이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딸 옷을 벗겨 밖에 내쫓아요. 못된 계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또 집에서 여자고 방 안에 막 웃으면서 음식 먹고 오면 전기불 켜놓고 있는 걔는 밖에서 막 벌벌 떨면서 아빠 문 열어줘요. 추워요. 무서워요. 그걸 엄마가 상상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애기를 보고 그래. 아까 애기야 엄마가 죽으면 네가 어떻게 살래? 하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들어와요. 너 못된 여자 밑에 죽을 고생하고 사는 걸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 엄마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생각이 그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흘러갔어.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못된 여자 밑에 너 고생하고 사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 널 너무 사랑해. 우리 불쌍한 아가야. 혼자 그럼 며칠 지나 또 무슨 생각이야? 그 놈도 죽여야 돼. 나 죽었다고 딴 여자 얻어야 그 뭐 며칠도 안 돼. 딴 여자 얻어가지고 막 자기 우리 딸 괴롭힐 거예요. 남편. 오늘 여자는 부엌칼을 들고 남편 퇴근할 때 문 뒤에서 들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남편 그것도 모르고 음식 잔뜩 들고 와서 여보 문에도 바로 배를 쳐. 남편 그 자리에 죽었고 딸도 그 자리에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면 막 칼을 얼굴에 찍고 했는데 나 팔이 하나 날아가고 잡혀서 10년 동안 교도소에다 나왔는데 저 앞에서 2시간 반 동안 울며 지난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그때 아주머니 마음을 끌어간 건 악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전에 우리도 모두 다 우리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걸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을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요. 한 번은 저희들 교회에 어떤 부인이 40대 중반의 부인이 귀신 들려가 안 좋아서 기도 받으러 왔어요. 친정어머니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빈방이 있어서 둘이 있으라고 하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외출 갔다 돌아왔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여러분 어린애 울음소 예쁜 애 울음소리도 안 듣기 안 좋은데 중요한 뭐야 얼마나 듣기 싫은지 조용해요 제발 시끄러워요 제발 좀 조용해요 조용 조용 근데 한 대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한 3일 지난 뒤에 그 부인이 정신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악령이 떠난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그때 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대요. 너 구원 못 받았지? 그럼 지옥 갈 거야. 너 구원 못 받았지? 그럼 지옥 갈 거야. 그럼 구원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 그죠?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막 큰 추르기 달면 뛰어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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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막 빨리 막 그렇게 자기 잘못하다 죽을 것 같아서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악령하고 대화하는 젊은 여자들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예, 많을 거예요. 악령하고 밤새도록 대화해요. 어떤 여자 아가씨는 남자친구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차라리 남자친구 자랑하고 싶어 자기 친구로 오라 그랬어요. 밤 10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혼자 막 이야기를 하는 무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그렇게 하다가 조용해버렸어요. 그 너 내 남자친구 왔는 거 봤나? 아니 너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너 남자친구도 문도 안 열렸더라 그런데 어떻게 야 왔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런 거 따지고 있어 왔다 간 거 사실이잖아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는 악령이 그렇게 한 줄 몰라 그냥 남자친구 실제로 왔다고 보고 믿어 야, 이 사람 눈에 아무도 문도 안 열리는데 그런 악한 영이 예수 믿는 길을 가로막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자살한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악령에 이끌려서 자살했는데 아무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뭐 우리 내일 아침에 내가 다 약속하고 막 좋고 기뻤는데 밤중에 그리고 그 부인은 그날 그 악령 이끌림 받아 아, 내 친구가 이래서 자살했구나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자기는 술 한잔 했으면 막 뛰어내릴 뻔했다 하더라고요 신경 안 정리해 먹어도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막 그 소리 너무 좋아서 막 뛰어내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막 없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주 신앙은 쉽고 재미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일하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성경서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데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복이 받고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속이라는 생각이 악한 영이 하는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 속에 많은 생각 하나 따라가면 자기 좋다 주면 그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영인 줄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저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자기가 예수를 팔고 싶어 판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읽은 이야기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골리앗은 여섯 규빗 한 뼘이에요. 손자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선장판 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걔는 190cm 가까이 큰다고 하더라고요. 아, 190cm 가면 징그러울 것 같은데 지금 제 손자가 185cm 돼요. 골리앗은 여섯 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45cm니까 여섯 규빗이면 두 규빗이 90cm잖아, 그죠? 여섯 규빗이면 두 규빗이 셋이니까 3구 20, 270cm에다가 여섯 규빗이면 270cm예요. 그 다음 한 뼘 30 잡고 3m쯤 돼, 골리앗 크기가요. 그 큰 골리앗, 그리고 뭐 창자루가 배틀째 같다니까 뭐 그냥 한번 휘두르면 막 수십 명씩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방패 던져 방패를 잡아주고 그 이제 그 당시에 한번 쓸면 뭐 수백 명 그냥 죽으니까요. 블레셋 골리앗 지구의 제일 큰 사람이라고 기록됐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이제 평소에 아직 소년 다윗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골리앗은 그냥 자기를 믿었어요. 다윗에 하는 이야기 읽어보면 여기 어떻게 기록됐냐면 45절 다윗이 17장 사무엘상 17장 40절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가노니 그다음 46절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그래서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여기서 다윗은 그 큰 군대의 골리앗 3m는 거거인하고 물m는 들어 싸울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그야 그 장군 골리앗 자기 생각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저 19살 때 제가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다 실패했다는 사실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일어난 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 19살 때 뭐 일본 가려고 했다 잘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뭔가 자신 있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 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신 너무 놀랍게 일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은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브레셋 시체로 공중에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덜지내 주 원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저 장군 오는 거 내가 싸우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지가 아무리 키가 3m고 뭐 커도 내가 능히 이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내 생각으로 안 살 그 마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걸 수없이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 대통령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파라과이 대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목사님 동생이 되고 싶대요. 자기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대요. 한국 이름을. 그 동생이 박소수로 짓지 왜 대수로 지나 그 말 뜻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장관 동생도 많고 저 어떤 여자 장관 날 보고 자꾸 오빠로 섬기고 싶대요. 그런 장관도 많아요. 한둘이 아니고. 그런데 대사들이 장관 저보고 막 그리고 어떤 때 막 날 보고 아버지라 최근에 이제 그 옛날에 거 요즘은 처음 날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이 대사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형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을 온대요. 3일 동안. 그 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나라 대통령이 자기 대사 있는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 대통령 일정을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에 들면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가 자기가 대사로 있을 동안에 본국에 대통령이 온다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운이면 좋겠네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우리 대사관에 예산이 없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돈이 없어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뭐냐고.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근데 대통령이 음악을 좋아하기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좀 보내주십시오. 대통령이 음악회 한번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때가 마침 잠실 실내체육관 집회하는 날인데 그 한 주간도 하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단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합창단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합창단 여기 이제 집회에 이제 찬송해야 할 분들 있고 좀 몇몇 빼가지고 보냈는데 대사님 저를 보고 나도 오락하더라고요. 잠시 실내체육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는 시간은 8시 정확히 22분에 설교를 시작해. 보통 대전도 집회할 때. 그래서 내가 7시에서 7시 반 사이는 갈 수 있겠다. 7시 반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20분이면 오니까 7시 40분, 8시 여유 있게. 아,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시쯤 지나서 갔어요. 일찍. 내가 갔는데 10층에서 이제 그 음악회를 하는데 대사님이 내가 왔다는 이야기 듣고 9층으로 내려와요. 9층에 가보니까 그 이제 9층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둘, 그리고 이제 이 저 뭐 대사가 다섯 명이 지금 음악회 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음악회 하는 관계인데. 있어요. 대사가 막 반갑다고 하면서 대통령 이야기로 25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전 사람이 좀 얼빵해가지고 전 생전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나니까 마주 앉아 만나 할 얘기, 무슨 할 일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와이프 이야기 좀 하라고 문혜진 이야기. 그러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시간대 음악회 가면서 대통령께 에스파니어 스페인으로 된 제 책 제3책을 하나 선물을 줬어요. 그 음악회 하다가 좀 30분 나와서 이제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난 뒤에 대사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목사님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옛날 신부였었어요. 대통령이. 그래 나를 보고 편지를 좀 써달래요. 대통령, 그 존경한 대통령 가까이에서 내가 지금은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그때 한 11월 달, 내년 2월 달에 파라과이 캠프가 있으니 그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치,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딱 타서 비행기 안에서 비서실장 뭐 내 박목사님 책 가져와라 하니까 책을 놔둬와가지고 그랬던 대사 부인 그 책 하나 가지고 파라과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이 돼서 파라과이 갔는데 대통령 초청으로 이제 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항에 딱 비행기 내리니까 문 딱 그것도 경호실에서 저만 딱 데려가고 가서 이제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 막 다 짐 찾아가 다 수속 경호실에서 해주고 제 자동차 뭐 에스코트 해주고 제 호텔이 비밀 경찰 8명이 밤낮 24시간 감시하고 어디 가려면 차 막 호의해주고 막 그래 이제 지냈어요. 대통령 만나는 전날 저녁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냐? 4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는 40분은 긴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더 이야기하시면 괜찮으셔서 이야기 안 하면 40분 나와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전날 저녁에 대통령 만날 계획을 세웠어요. 40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같이 가니까 인사하면 한 5분 잡고 그 다음에 합창단에 저 노래 세 곡을 불러야 할 거 세 곡이면 10분 잡고 15분 빼고나 2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창단은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시간 뺏지 마라. 내가 대통령께 질문하면 예, 아니요 간단하게 얘기해라. 그 와서 이제 대통령 인사하고 딱 5분이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각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과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각하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각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인지 축복하고 훌륭한 한 대통령이 일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참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어서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각하도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면 1차적으로 각하하고 하나님의 한 마음이 됩니다. 그 복음을 딱 전했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25분 뒤에 딱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구원을 받으면 너무하게 내 손을 꽉 잡으시다 한참. 예. 저 이제 우리 자매님이 통역하는 자매고 대통령이 이제 막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뭐 저 지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인가 일부러 저희들 와서 3일 동안 있다 갔어요. 3일 동안 아쉬워하면서 한 일주일만 있다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 상원 의장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것이나 현재 전 세계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린 죄인이라고 늙어 죽을 때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틀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만일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인이라면 예수님 헛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예수님 모욕하는 게 없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앞에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이 해결하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돼도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게 전혀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다 자기가 처리하기 때 악한 영이 여러분 끌고 잘못된 이끌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리 악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땐 못 이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그 뒤로 4년 동안 내가 파라과이 갈 때면 늘 대통령 궁에 불러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고 지금 뭐 개인적인 다 자유롭게 이야기들을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좀 다퉜어요. 다투고 그랬는데 진짜 이분이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도 대통령이지만 죄가 있잖아요. 제3번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을 뜻대로 여러분이 주관, 여러분이 살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이 내가 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걸 내가 해요. 왜? 내가 어른,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어른이고. 그럼 여러분 집에 누가 이러면 어른이 다 처리하죠. 그죠?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높은, 여러분이 처리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너무 좋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마음에서 내가 한 거 잘못해, 자신이 없어, 내가 실패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일하는 분이 되면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 그냥 왕이 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제가 아이와이프를 시작했을 때 아이와이프 세계 제일 큰 청소년 단체가 됐어요. 굿뉴스코 했는데 제가 앞으로 10년 딱 지나면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굿뉴스코 출신 회사원 모집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굿뉴스코 출신들하고 상호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김천에 있는 그 링크 학교, 그 학교를 정확히 알면 대한민국 사람 다 그 학교 보내라고 그럴 거예요. 그 저 스와질랜드 국왕 비서실장이 와서 보고 영국 왕실 학교보다 훨씬 학교가 좋다 그랬고, 저도 종종 그 이제 수업에 한 번씩 참관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학교들을 한국의 여러 도시마다 만들 거예요. 오늘 홍은준 목사님하고 여기 땅 알아보고 했어요. 저 돌아가다니면서. 제가 땅 장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모든 건 여러분 결정해서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맡길 그때 여러분 가장 복되고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거예요. 큰 골리앗 장군 나타났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환장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이 내 싸워. 다윗은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 네가 모여가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일지라 내가 네 목을 베고 네 몸 살 공중에 세워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고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전 성경에서 그거 하나 배웠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배워가지고 그걸 우리 사역자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삶이 되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도우세요.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이 어려움도 많고 계속 많은 교회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 모든 교회를 이겨가고 있어요. 작년 3월 미국의 기성교회 목사님 8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일주일 강의, 그분들 다 마음을 열었어요. 제사합니다. 깨닫고. 작년에 홍콩에서 1150명의 기성교회 목사님 모아놓고 일주일 강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에서 강의하면서, 지금 작년에 25,800명의 기성교회 목사님,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그 월드캠 장관 이분들 다 마음을 열고요. 이런 진리가 처음이라고 그러고 피지에는 감리교 전체가 우리에게 그 교회를 다 맡긴다고 교육을 담당해달라고 지금 피지 계속 우리가 사역자분을 일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우리를 못 무너뜨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 있고 문제 있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판도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지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한 그분이 나하고 마음이 같이 해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와이펄 해도 그리고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해도 오늘 여러분 우리 석수환 형제 피아노 지금 한국에서 저 사람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지금은 세계 아마 비공식적으로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세계에서 앞으로 전화의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벌써 돼서 벌써 국제대회에서 1등한 것만 5번인가 6번인가 그래요. 세계 최고 합창 전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 음악학교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월드캠프 때 CLF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400명이 왔는데 원래 826명이 왔어요. 그분들 다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은 예수는 반납 믿어도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예수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재산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교회 갔던데 10년, 23년, 한평생 믿어도 죄산받던 얘기 못해요. 저희들 성교 와서 죄산받고 기뻐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생각까지 하면 사탄에게 다 쏟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하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이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까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고 나도 옛날에 내가 볼 때 난 죄인이 틀림없는데 내가 볼 땐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 돕는 걸 봤어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죄를 지고 죄인인데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늘 죄인이라 그래요. 그게 성경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기 위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도우시며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몇몇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에 보면 그때마다 자기 생각이 아닌 악한 영이 끌어서 패망하도록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 생각도 말고 악한 영의 말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내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일하시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어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정말 다윗이 부족해 보이지만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을 모두 이기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